저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교회의 선교 시즌이 지금 한참 절정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일 대만 팀이 돌아오실 거고요. 이번 주에 중동 난민 내일 출발하죠. 미얀마 또 가게 됩니다. 힌두권, 캄보디아, 태국, 몽골, 또 농어촌, 수도권, 군선교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 저녁 예배 4번 말씀을 제가 증거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녁 예배 4번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이고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왜 선교를 하시게 되는가 하는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교회의 핵심 사명이 선교잖아요. 선교. 그래서 교회는 왜 선교를 핵심 사명으로 가지게 되는가. 이 부분을 소선지서 12권이라는 성경의 12권의 중요한 본문들을 통해서 좀 하나씩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교회란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교회라는 말의 뜻이고요. 그렇다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거기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왜 공동체로 교회로 존재하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었고 또 선교에 대한 이야기는 늘 듣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네 번은 소선지서 12권에 나타난 교회란 무엇인가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먼저 화면 한번 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어떤 그림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읽어보고 그리고 도표를 하나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저녁이지만 힘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이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오는 표현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밑에는 잃어버린 세상,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 버린 온 피조 세계가 있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특정 사람들을 먼저 불러내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들을 그렇게 불렀고요. 결국에는 신약까지 다 완성된 후에는 이것은 교회를 지칭하는 그림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을 두 가지 표현으로 정리하게 되는데 자, 왼쪽에는 거룩한 백성, 오른쪽에는 제사장 나라.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제 거기는 왕 같은 제사장들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화살표가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죠? 아래에서 위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위쪽으로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하게 구별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고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 이 내용 가지고 이제 오늘 좀 할 건데요. 부르신 분이 누구이신가 이것을 처음 이야기 오늘 시작하는 그 꼭지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쪽으로 부르셨어요. 주님을 향해 부르셨어요. 자, 그러면 그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자, 오른쪽에 뭐가 있죠? 제사장 나라라는 게 있어요. 제사장, 다른 사람들을 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 위로 간 다음에 제사장 나라는 어디로 가는 거죠? 제사장 나라의 화살표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아래쪽을 향하고 있는 거죠. 아래로 향해서 낮은 곳을 향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긍휼을 전하는 사람들, 그게 제사장 나라라는 뜻인 거지요. 자, 위로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을 닮게 되었고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아래로 흘러가서 열방으로 나아가고 이 땅의 모든 영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죠? 교회다, 교회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요, 부르신 분이 누구이시고 부르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지고 내가 누구이구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고 또 밖으로 나가고 아래로 내려가고 흘러가고 이게 나이고 이게 우리구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매우 중요한 교회 정체성 이제 기본 틀의 그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까지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 부르신 분이 누구이셔서 우리가 누가 된다라는 이 얘기를요, 우리는 네 번에 걸쳐서 소선지서의 맥락에서 좀 풀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소선지서라는 책들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몇 권일 것 같으세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는데요, 네, 12권입니다 네, 약간 긴장하시는데요 한번 외워보자 이렇게 할까봐 긴장하시는 거죠? 자, 한번 해볼까요? 네, 교회는 은혜로우니까 안 하는 게 나은 건가요? 그래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맨 마지막은 뭐죠? 네, 끝에 하면 다 잘한 거예요. 12권을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있는데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대선지서는 큰 선지자, 소선지서는 작은 새끼 무당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위대한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분량이에요, 분량. 책이 좀 분량이 적은 사람들을 소선지서라고 부르고, 12권이기 때문에 오히려 12선지서다 이렇게 부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2권은 이제 하나의 맥락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12교회의 책이고 12권의 책이고 12명의 선지자 얘기인데요, 각각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다 묶어내면 또 큰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 그런 책이 소선지서입니다. 결국 부르신 분이 누구이시다, 그래서 그분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존재이다를 차근차근 이 소선지서, 12선지서도 알려주시는 것이거든요. 자,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어디를 보았죠? 소선지서의 첫 번째 책인 호세아라는 책의 본문을 하나 읽었습니다. 아마 호세아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호세아는 핵심 메시지가 뭐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옆에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호세아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한 가지 특별한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결혼이라는 비유예요.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교회인 우리, 부르심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뭐다? 신부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이 결혼 관계로 비유를 하십니다. 근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상상도 하기 어려운 특별한 명령을 하나 내리십니다. 자, 호세아 1장 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누구를 맞이하여?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어떤 자식을 낳아라?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아니, 어떻게 선지자가요 음란한 여성과 결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는 가서 건강하고 거룩한 정상적인 사람을 만나 결혼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음란한 여성을 찾아서 아내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이 기독교의 비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은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논리적인, 합리적인, 상식적인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해할 수 없이 높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호세아를 적절하지, 적합하지 못한 상대에게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호세아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신 거지요.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호세아 선지자가 이 명령을 받아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하여 세 명의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호세아 1장의 핵심은 그 낳은 아이들 세 명의 이름이 무엇인가라는 이름 뜻풀이가 1장의 핵심입니다. 자, 이거 이름을 뭐 굳이 외우시라고까지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는 눈을 부릅뜨고 우리 신학생들에게 그래서 졸업을 하겠냐, 그래서 목회를 하겠냐, 학교에 오래 머물거라, 무슨 말이죠? 졸업을 안 시키고 내년에 한 번 더 다녀라, 이제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서운 악한 사람인데요. 제가 교회 오면 선한 목회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외우라고 시키지도 않고, 그쵸? 뭐, 몇 진 일어나 보세요, 이런 거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시면서, 제가 그냥 혼자 다 할 거니까, 들으시면서, 이 메시지가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이 마음이 뭡니까? 이번 한 주간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제가 선교를 다녀왔고 또 선교를 갈 건데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면 또 정리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주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이야기 쭉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낳은 아이의 이름은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임이니라.
자, 첫 번째 아이 이름이 이스르엘이에요. 엘은 하나님이고요. 이스르는 뿌릴 것이다 라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씨를 뿌리실 것이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가 거두어질 것이다. 좋은 이름이죠. 자, 이 호세아가 말씀을 전했던 북왕국 이스라엘, 거기 가서 보면은요, 이스르엘 평원이라는,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곡창지대 같은 좋은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이름이죠. 그런데 뒤에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 자,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을 것이다. 이스라엘 평야에서 왕조가 한번 뒤집히면서 살인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피를 복수의 신원에 그런 메시지로 갚아주신다, 뭐 이런 종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그 호세아 시대에 그 북왕국 왕조가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런 심판의 메시지. 좋은 이름인데 안 좋게 마무리 지어지는 그런 이름으로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 시작이 별로 안 좋아요. 자,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은 로루하마였어요. 자, 1장 6절에 보니까요. 자, 고멜이 또 임신하여, 이 고멜이 호세아의 아내 이름이죠.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뭐라 불러라?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지치기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안 외워도 된다고 했어요. 로루하마의 로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에서 부정어입니다. 그래서 아니다, 로자가 나오면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게 돼요. 로루하마란 그러니까 뭐죠? 루하마가 아니다라는 문장이죠.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루하마는 사랑을 받는다, 언약적 사랑을 받는다는 뜻인데 로가 붙어가지고 그 사랑을 받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와, 무슨 애기 이름이 그래요? 그렇죠? 너는 사랑을 받지 못한다, 이게 애기 이름이라고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선언, 관계 단절의 선언인 거죠. 심판의 이름이구나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이름 가면 완전 결정적입니다. 8절, 9절인데요. 제가 8절, 여러분이 9절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자,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자, 세 번째 아이 이름이 뭡니까? 로암미. 자, 이제 눈치가, 센스가 있으시면요. 로는 무슨 뜻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이 이름의 뜻은 뭐죠? 암미가 아니다, am me라는 것은 내 백성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건 무슨 이름이죠? 너네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관계를 끊으시겠다라는 심판의 이름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요, 마음은 아프지만 이해는 됩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범죄했으니까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얘기로구나. 여기까지는 그냥 논리적으로 쑥쑥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요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이게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얘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뭐 이걸 반전이라고 해야 할까요? 앞에 나온 이름 세 개,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요 세 개를 하나님이 확 뒤집으세요. 와, 이런 반전이 또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자, 1장 11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아까는 이스라엘이 거의 멸망할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그날이 클 거라고 하세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2장 1절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형제에게는 자 무엇이라 불러라? 암미라 불러라. 너희 자매에게는 뭐라 불러라? 루하마라 불러라. 이건 또 웬일입니까? 자, 아까 이름이 뭐였어요? 로, 암미 였는데 로자를 떼버렸어요? 암미가 됐네. 뭐죠?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시더니 이번에는 뭐라 하세요? 내 백성이다라고 하세요. 아까는 로루하마, 사랑받지 못한다 하시더니 로자를 떼셨어요. 뭐라고 하시죠? 사랑받는다. 아니, 좋기는 한데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요즘 표현으로 해서 중간 빌드업이 없어요. 그죠? 적어도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보거라. 뭐 이런 말이 나온, 회개하라 그러면 회복시켜 주시리라, 뭐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백성이 아니다 하시더니 근데 내 백성 만들 거다,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한다 하시더니 뭐라 하세요? 이제 사랑받는다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세요? 왜 이렇게 주님이 반전하시고 전환시키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세상의 사랑은 대부분 조건적이거든요. 가는 모든 관계에서도요. 그렇죠?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가장 친한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가는 만큼 오는 게 있는 거고, 그렇죠? 이게 관계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늘 생각을 하고요. 뭔가를 주고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혹시 우리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그분을 만족시켜야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자격이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주님께 충분히 그만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만큼 나는 되갚아드리고 의미 있는 열매를 맺어낼 만한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르신 분이 누구이신가, 너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진리에 의해서 중요한 것이죠. 호세아는 교회가 누구이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고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쭉 먼저 얘기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2장으로 선택해서 읽었는데요, 2장으로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는요, 이름 세 개 얘기해가지고 반전시키는 구조였는데요. 2장도 상당히 비슷한 형태라고 가는데 훨씬 더 정교하고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시험은 안 본다고 했기 때문에 외우지는 않으셔도 돼요. 자, 2장 앞쪽은요, 언약 파기 선언문이라는,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2장 후반부인데요. 2장 후반부로 가면 거기는 언약 갱신 선언문이다. 그래서 앞쪽에는 파기를 선언하시고 뒤쪽에서는 갱신을 선언하시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됩니다. 호세아 고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결혼관계, 하나님이 남편이시고 우리가 신부된 관계로 표현하셨는데 그 내용이 고스란히 2장에 자세하게 세밀하게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장 앞부분에 언약 그 파기 선언문이 나오는데요. 이걸 요즘 우리의 법적인 표현으로 이해를 하자면 고소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남편인 하나님께 어떤 잘못들을 했기 때문에 이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고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2장 앞부분에 나오는 언약 파기 선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핵심을 말씀드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게 뭐냐,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결혼 관계로 비유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신을 사랑해준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다른 남성에게로, 이제 그 우상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딴 사람에게로 갔다는 것을 2장 앞부분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랬대? 그 사람들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남 얘기로 보시면 안 돼요. 이 내용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고 이 내용이 바로 나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쭉 읽어나가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이야기로 생각하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따라간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자, 들어보셔요.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우상들이다. 내가 필요한 것들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우상들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우상들을 따라갔다. 이것이 호세아의 증거입니다. 자, 2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계세요. 자, 5절 같이 한번 힘내서 읽었으면 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른다. 누군가 날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우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사랑이란 무엇인가?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들이 나에게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들을 준다. 자, 이 표현들이 당시 일상에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했던, 요즘 말로 얘기하자면 의, 식, 주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을, 자, 누가 준다는 거예요? 우상들이 공급해 준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예를 들면 오늘 이제 본문의 배경이 되는 우상이 바알인데요. 바알신. 이 바알신은 어떤 신으로 생각이 되었느냐? 풍요의 신으로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막 구름이 몰려오게 하고 비가 내려오게 하고 농사가 되어지게 하고 그래서 먹을 것이 생겨나게 하는 그런 신을 바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자들을 나는 따라가겠소라고 이스라엘이 선택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상이 주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자, 2장 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너가 그렇게 원하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누가 준 것이요?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도, 재물을 막 바쳤다는 거예요. 좋은 것, 비를 내려달라, 뭐 해달라, 막 자기 걸 바쳤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바알에게 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이스라엘은 왜 우상을 따라간 걸까요? 그들은 왜 우상이 자신들에게 이런 것을 공급해 준다고 믿었던 것일까요? 이렇게 답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믿기 쉬웠거든요. 그게 더 쉬워 보였거든요. 확실해 보였거든요. 눈에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막 이래야 하는데요. 바알에게는 바치면 되거든요. 드리면 되거든요. 막 내 것을 이렇게 드려서 그래서 그걸로 받아내면 된다고 눈에 인간 눈에 생각할 때 굉장히 합리적이고 얻기 쉽고 확실한 것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구했던 것이요 그냥 우리의 취미와 여가를 위해서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어쩔 수 없고 이런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정말 간절히 나에게 필요한 것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렇죠? 의, 식, 주, 플러스 내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간절히 갖기를 원하는 거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면 내가 행복할 수 있고 그걸 가지면 내 인생이 의미가 있고 저것을 가지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한 것 너무 간절하니까요 찾고 싶고 갖고 싶으니까 쉽게 줄 수 있는 대상을 찾아서 따라가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지는 않을지요? 뭔가 필요한데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족이나 다른 곳에서 열매나 이런 것들을 혹시 우리는 구하고 있지는 않을지요? 어쩌면 저녁 예배에 나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어서 이런 말씀 안 드려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요. 그래도 우리도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어야 되겠지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주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자, 그들에게는 심판이 내려와야 마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그 대안이 2장 오늘 뒷부분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이었느냐? 자,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은 자, 우리에게 무엇을 하신다? 청혼하신다. 여러분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설교 제목 때문에. 아, 프로포즈 하신다 이렇게 할까 하다가 자, 그냥 쉽게 가자 해서 아, 프로포즈가 더 쉬운가요? 네. 청혼하시는 하나님 아니요 이 청혼이 아니라 심판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내가 남편을 떠나서 딴 존재한테 간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끝까지 찾아내가지고 그죠? 인생의 정의가 무엇인지 바로 보여주고 조국의 기강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하신다고요? 청혼. 아니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그 어떤 것인가 이게 이야기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본문 맨 마지막 절에 보면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청혼 선언문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이다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자, 이 번역이 잘 돼 있는데요. 그 원문의 색깔을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제가 원문을 직역을 좀 해봤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요. 내가 너에게 장가든다라는 말이 세 번 앞쪽에 반복이 되고요. 어떻게 장가드시는지를 세 번 뒤에 풀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자, 첫 번째는 뭐죠? 내가 너에게 장가드는 것은 뭐다? 영원히 산다. 더 직역을 하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죠? 여러분 이 관계가 한번 깨졌었거든요. 여자분이 남자분을 버리고 딴 데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영원하다. 다시 다시 시작을 하는데 영원하다라는 무슨 말이죠? 이제는 더 이상 깨지지 않게 만들겠다. 끝까지 가게 만들겠다. 와, 이 신랑의 각오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지금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영원히 간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가 두 번째 줄에 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다시 장가든다. 어떻게요? 공의와 정의로, 은총과 긍휼로. 공의와 정의로 장가드신다는 거는 이제는 바른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만들겠다. 공의와 정의의 열매가 나오는 바른 관계가 되게 하겠다. 이런 주님의 선언이죠. 그게 어떻게 되죠? 도망갔던 사람이고, 그렇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그게 어떻게 되죠?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장가드는 것은 무엇으로 하는 것이다? 은총과 긍휼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지켜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지켜내셔서 해내고야 마시겠다. 선언이죠.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한 번 더 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장가든다. 진실함으로. 이것은 진리라는 뜻입니다. 주의 말씀의 진리로 장가드시기 때문에 결국 그 신부의 입에서, 우리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우와, 나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시고, 주님의 나를 향한 그 인자하심이, 주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이제 알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나오게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청혼장이고요, 이것이 주님이 나를 향해서 건네주시는 프로포즈 편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런 청혼장은 그 남편을 버리지 않은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신랑을 버린 경험이 있는,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혹은 여러 번 주님을 떠났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저버렸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돼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주님은 선언하시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랑을 하는 하나님이다. 대조가 돼요. 대조가. 이스라엘이 우상 따라갔을 때는 어떻게 따라간 거죠? 은 바치고 금 바치고 쫓아다니면서, 그거 어떻게 내가 가져가지고, 그거 어떻게 내가 뭐를 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가져가지고 만족해보겠다고, 답을 찾아보겠다고 막 바알을 따라다닌 거거든요. 막 근데 그게 안 돼. 가짜니까. 가짜거든요. 못 줘요. 근데 주는 줄 알고 혹해가지고 막 저기서 내가 뭔가를 얻어낼 수 있을 줄 알고. 근데 주님의 사랑은 반대인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에게 다시 장가든다. 끝까지 간다. 만들고야 만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 청혼장을 손에 이렇게 받아든 사람은요,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이게 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이죠. 이거는 내가 생각한 종류의 사랑의 그 이상의 사랑인데, 이것은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의 사랑인데, 그래서 이것을 이해가 안 돼요. 받아들이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놀라워가지고요. 이것을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 앞에 서서 떠는 우리의 모습을, 감격에 겨워서 떠는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이 주님의 청원장을 들고 그 놀라움에 겨워해 본 사람은요,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막 쫓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얻어내야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진짜 주셨다. 주님이 충분히 주셨고 나는 그 안에서 평안하고 믿어도 된다. 그 주님의 능력과 약속이 그 사랑이 이렇게 막 밀고 들어와가지고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막 주님의 사랑이 밀고 들어와서 그 사랑이 이해되고 이해가 안 되는 그 사랑이 익숙해지고 수용되고 아 그렇군요 주님 진짜 사랑하신 거네요 저를 거기서 와 숨이 쉬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청원장을 받아본 사람들의 고백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청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버리고 간 그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다시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노라 라고 청원하시고 또 청원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나에게 청혼하고 계신 분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거지요 교회는요 청혼창 아,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교회는요 청혼장 좀 받아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뭐 대단한 종교적 열심 있어야죠 헌신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가짜거든요 근데 그게 핵심이 그게 원인이 아닌 거지요 교회는 청혼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해할 수 없이 놀라운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저 놀라워하며 그저 감탄하며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을 우리는 교회 부르심 받은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의 열심보다 더 큽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넉넉하심이요 나의 연약함보다 더 큰 거예요 쏟아져 내려오는 주님의 은혜가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부족함을 이기고 승리하는 거지요 막 쫓아다니면서 뭔가 가져야 내 인생이 될 것 같은 그런 우리의 믿음 없음과 기다리지 못함과 그런 조급함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내가 자녀됨을 누린다라고 믿게 되는 우리의 신뢰, 믿음이 더 힘이 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청원하신 주님을 오늘도 만나고 계십니까? 부탁드려요. 견뎌낼 힘을 주십시오. 그 기도도 필요한데요. 견뎌낼 힘을 주십시오. 그것도 필요한데요. 더 중요한 해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계속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변화시키시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오늘도 나는 한 번 더 붙잡고 살겠다. 주님을 알아가겠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림을 봤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위로 이렇게 갔잖아요. 거기 가서 뭘 경험하느냐? 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어디로 가죠? 아래로 제사장이 되어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선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위로부터 내려와서 충분히 나에게 경험되어 그것이 아래로 다른 또 다른 자격 없는 자들에게 나와 같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성경의 원리인 거지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두 가지 간단히 부탁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뭐 같은 얘기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나에게 청혼장을 주시는 분이시다를 날마다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안 된다, 또 지친다, 못할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찾아올 때 뭘 기억하시라는 거죠? 주님은 나에게 그 설레는 청혼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를 기억하시기 바래요. 두 번째, 다른 표현으로 해볼까요? 청혼장을 주신다는 게 뭘까요? 우리를 그 주님의 신부로 다시 만드시고 끝까지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가장 귀한 대가를 지불하셨지요. 주님이 지불하신 대가가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지요. 거기에 내 죄가 있어요. 심판받아야 되는 거기에 내가 있어요. 연약하고 부족하여 한계가 있는 내가 거기에 있어요.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과 그 모든 내가 괴로운 것들, 내가 갖고 싶었는데 갖지 못하여 나를 좌절시킨 나의 모든 인생이 십자가에 있단 말입니다. 하둥바둥 해결해 보려고 해도 안 되던 이 십자가에 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의 죄를 지시고 나의 고통을 지시고 나의 아픔과 나의 모든 인생의 그것들을 지시고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세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십자가가 이해가 되세요? 저는 날마다 더 이해가 안 돼요. 저기가 이상하다. 왜 저분이 저기에 계시지? 제자리거든요.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아팠고 그래서 내가 넘어졌고 그래서 내가 끝났다고 생각한 저기 내 자리인데 거기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부활하셔서 승리했다, 승리했다 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로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청원장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주님의 사랑으로 찾아오시기를 원하셔요. 다시 우리의 마음문을 한번 열고 내가 너에게 장가들기 원한다. 내가 너와 만나기를 원한다. 영원히 살 것이다. 공의와 정의로, 은총과 긍휼로,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니 그제서야 내가 나의 사랑을 알고 고백할 것이다. 그렇게 되게 만들겠다. 만들겠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 때 그때 우리는 바뀝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주님의 사랑, 그것이 믿어지고 수용되고 붙잡을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찾아다니면서 뭔가를 줌으로써 얻으려고 하는, 발을 따라가려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님이 나에게 청혼하신 나는 그런 존재다 라는 게 믿어져서 예수님의 평강과 주님의 약속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주님, 후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은 선교들이 많지요. 많습니다.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행하실 때에 오늘 호세아 2장에 그 사랑의 물결이 흘렀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청혼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폭포수처럼 우리에게 먼저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이 밑으로 아래로 우리가 가는 그분들을 향하여 흘러갈 수 있게 되는, 흘러갈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남은 모든 선교 일정 가운데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우리 찬양하고 이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며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오늘 말씀 나를 사랑하시고 청혼장을 내미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살아내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남은 모든 선교 일정 대만팀 돌아오고 또 우리 중동 난민과 미얀마 출발합니다. 남은 모든 선교 일정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